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열사병 사망자 발생 소식까지 간간이 들려옵니다. 며칠 전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공식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지난주까지 병원을 찾은 온열질환 환자만 벌써 366명이나 됐는데요. 이 중 무려 40%가량이 폭염이 시작된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환자라고 하니까 이 더위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더 실감이 납니다. 더위에 생길 수 있는 병 중에서도 열사병은 특히나 치명적이죠. 체온이 40도를 넘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게 되는데 이때 2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뇌부터 심장, 간, 콩팥 기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온몸의 균형에 문제가 생기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고 보면 한여름 더위라는 게 절대 무시할 상대가 아닌 거죠. 매일 귀따갑게 듣는 폭염 대처법 아주 간단하죠. 한낮 야외 활동은 삼가시고 활동이 불가피할 때는 책넓은 모자와 헐렁한 옷을 입으시고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일정한 간격으로 수분 섭취하는 것 잊지 말고 잘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7월 20일 금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7월 20일 금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조은성의 곰배령 전해드렸습니다. 장마는 사실상 끝이 났고요. 폭염은 앞으로 20일가량이나 쭉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1994년 사상 최악의 폭염 기록이 갱신될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예고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더위의 기세로는 야외뿐 아니라 뜨거운 차 안이나 또 쪽방촌처럼 냉방이 안 되는 방 안에 오래 머물러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특히나 노약자 또 어린 아이들을 혼자 차에 머무르게 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란 사실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또 전해진 바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지럼증, 뭐 두통, 메스꺼움 같은 온열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2시간이 치료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니까요. 아유, 그냥 더워서 좀 이러다 말겠지 하고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시원한 장소로 이동을 하셔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열도 가라앉히시고 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셔서 이 폭염 큰 문제 없이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월 20일 금요일이에요.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따끈따끈한 의학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생활 속의 한방에서는 우리 몸과 건강에 관련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988 건강길라잡이에서는 휴가철 해외여행 떠나시는 분들을 위한 유용한 건강 정보죠. 출국 전 감염병 예방 접종에 관련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6시 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 해주세요. 연민주 리포터의 의학 정보. 알아두면 유용한 의학계의 새로운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연민주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들려주실 의학 정보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요즘 푹푹 찌는 날씨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맞아요.
업무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집중이 잘 되지 않을 지경인데요.
네.
이런 무더위가 건강뿐 아니라 두뇌 활동에도 영향을 준다는 미국 하버드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는 2016년 여름 보스턴에 거주하는 18세에서 29세 대학생 44명을 대상으로 12일간 진행됐는데요.
네.
이 연구 기간 중 일부는 평균 기온이 33.4도로 미 해양대기청이 비정상적인 고온다습을 우려할 정도로 폭염이 이어지던 때였습니다.
네.
이 연구팀은 조사 대상자들을 1990년대에 지어져서 에어컨이 설치된 기숙사에 사는 절반과 또 에어컨이 없이 자연 통풍만 되는 193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에 지어진 기숙사에 사는 절반으로 구분을 했고요.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먼저 제시된 색과 단어를 맞추고 두뇌 속도와 기억 능력을 평가하는 기초 연산 문제를 푸는 등 인지 능력 테스트를 받도록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에어컨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반응 속도가 13.4% 더 느렸고 점수도 13.3% 낮았는데요.
네.
연구팀은 기존 연구들은 폭염이 노약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집중했지만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나이대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위험하고 또 인지 능력도 떨어뜨리는 사실이 숫자로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뜨겁고 습한 가마솥 더위가 건강한 사람의 인지 능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폭염이 꽤 오랫동안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뿐 아니라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성인들도 무더위에 몸상하지 않도록 반드시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우리 미인은 잠꾸러기다라는 말 흔히 합니다.
그렇죠.
이런 말을 우스갯소리로도 자주 하는 걸 보면 이 잠을 좀 많이 자는 게 건강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는 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잠을 정상 수면 시간인 7, 8시간보다 적게 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이 자는 건 역시 수면 장애 증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고
네.
또 이렇게 정상 수면 이상을 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뇌졸중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생 한반병원 연구팀이 2010년에서 14년 사이에 국민 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수면 시간과 뇌졸중 유병률 사이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은 반면에
네.
여성의 경우는 9시간 이상 수면하는 그룹이 7, 8시간 수면하는 그룹에 비해서 약 3배 높은 뇌졸중 유병률을 보였습니다. 다른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생활습관 등의 요인을 조정한 후에도 여전히 유병률은 2.3배 높았는데요. 연구팀은 이 이유를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봤습니다. 이 난소 호르몬이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과열시켜서 스트레스 반응 조절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네.
이게 잠의 질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양이라도 늘려보자 해서 과도한 수면으로 이어지고 이게 뇌졸중 위험을 늘린다는 거죠. 연구팀은 이전에도 뇌졸중과 수면장애와의 상관관계가 밝혀진 바 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난소 호르몬의 영향으로 잠을 정상 시간보다 많이 자는 여성의 경우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3배가량이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수면 장애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서 적당한 양의 질 좋은 수면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나쁜 세균인 박테리아와 또 이 박테리아가 서로 엉겨붙으면서 형성한 보호막인 바이오필름을 이 항생제나 화학물질 없이 인체에 무해하게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네.
중앙대와 카이스트 공동연구팀이 나노입자와 탄소 나노튜브의 재료 특성을 활용한 나노복합체를 만들어냈는데요.
네.
박테리아는 어둡고 습한 곳에서 활발히 증식하면서 이런 미생물 막을 형성하고 이게 다시 또 다른 세균에게 서식처를 제공하면서 악취와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항생제나 화학물질의 항균 효과가 낮아져서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야 하는데요.
예.
이번에 개발된 나노복합체는 박테리아 세포에 직접 접촉해서 이 세포 벽을 손상시키고 박테리아의 세포의 신호 전달을 방해해서 바이오필름 형성에 필수적인 유전자 발현 자체를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 이미 형성된 바이오필름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요.
네.
연구팀은 그 과습기 살균제 사건 등 이 화학물질의 부작용에 관한 뉴스에서 큰 충격을 받고 또 다른 화학물질들도 언젠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에서 이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 뭐 에어컨이나 정수기, 의료기기, 화장실처럼 박테리아가 잘 서식하는 곳들의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테리아와 박테리아가 형성한 보호막을 화학물질 없이 인체에 무해한 방법으로 방식으로 제거할 수 있는 나노 복합체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됐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과거에 충격적이고 아주 마음 아팠던 사건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연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참 다행이고요. 그런 끔찍한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의학 정보 살펴볼까요?
네, 이 의학 정보들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남녀의 성 호르몬이 건강에 참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암 환자의 전신 쇠약 증상을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 암 환자는 대부분 암막 액질이라고 불리는 심각한 건강 상태의 악화를 경험합니다. 이 급격한 체중 감소나 전신 쇠약 같은 증상들인데요.
네.
이 암막 액질은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 돼서 암과 관련된 사망 원인 중 20%를 차지하기도 하죠. 미국 텍사스 주립대 연구팀이 암 환자 2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테스토스테론 100mg을 다른 한 그룹에는 가짜약 100mg을 일주일에 한 번씩 7주간 투여했는데요.
네.
그 결과 테스토스테론을 투여한 그룹은 체중이 3.2%까지 늘었고 신체 활동 테스트도 더 잘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들은 요리하기나 청소하기, 스스로 씻기 같은 일상생활도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답했는데요. 반면 가짜약을 투여한 그룹은 체중이 평균 3.3% 줄어들었습니다. 연구팀은 남녀 환자 모두에게서 이 테스토스테론 투여의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테스토스테론이 환자의 생존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암 환자들의 체중 감소와 전신 쇠약 같은 건강 악화 현상을 완화시켜준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암 치료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따라오는 암막액질 같은 그런 건강상태 증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방법이 상용화돼서 병을 이겨내는 데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다음 소식도 암 치료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소식입니다. 국내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이 재발한 1cm 미만의 미세 간암 환자에게 고주파열 치료술이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연구팀은 우선 1cm 미만의 재발 간암 증세를 보인 환자 186명에게 초음파와 MRI 융합 영상 기법을 활용해서 전체 210개의 미세 간암 중에 약 69%를 미리 찾아냈고요. 고주파 열 치료를 통해서 98%가 넘는 높은 성공률로 치료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 고주파 열 치료법은 초음파나 CT를 통해서 환자의 몸 안을 들여다보면서 바늘 형태의 가느다란 전극을 종양 에 삽입한 후에 고주파 에너지로 종양을 파괴하는 치료법인데요. 간 기능의 보존 효과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후 3년 추적 관찰에서 국소 재발률은 7%대에 그쳤고 주요 합병증의 빈도도 2.5%에 그쳤습니다. 이 과거에는 이런 미세 재발암의 경우에 CT나 MRI만으로는 진단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네.
새로운 융합 영상 기술로 조기의 재발암을 찾아내고 또 수술적인 치료가 아닌 고주파 열 치료로 기존 수술이랑 유사한 치료 성적을 거두게 됐습니다. 연구팀은 고주파열 치료 같은 국소 소작술은 수술보다 합병증 빈도가 낮고 회복이 빨라서 종양 개수가 3개 이하 또 크기가 3cm 이하일 때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융합 영상 기법과 고주파 열 치료법으로 재발한 1cm 미만의 미세 간암의 조기 진단 또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간암은 재발이 흔해서 환자들의 걱정이 큰 병인데요. 이 소식이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스페인의 연구팀이 세포 내에 유전자 물질을 주입해서 비만이나 2형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네.
연구팀은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앓는 두 마리 유형의 쥐들에게 지방 조직 내의 혈당 흡수를 자극하는 FGF21이라는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를 주입했는데요. 그 결과 쥐들의 체중이 줄고 2형 당뇨병의 주 위험 인자인 인슐린 내성도 줄고 또 지방 조직 속의 염증과 지방도 줄어들었습니다.
네.
또 아무 부작용 없이 쥐의 간 지방량과 염증, 섬유화 정도도 모두 개선됐는데요. 또 건강한 쥐에게도 이 FGF21 단백질을 이식한 결과 노화로 인한 체중 증가가 예방됐습니다. 연구팀은 전 세계적으로 이 2형 당뇨병과 그 비만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유전자 물질을 주입해 잘못 작동하고 있는 유전자의 작용을 바로잡는 방법이 대사 질환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세포 내에 유전 물질을 주입해 유전자의 오작동을 막는 방식으로 2형 당뇨병, 비만 이런 대사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잘못된 걸 바로 잡는다라는 참 간단한 원리인데요. 그 과정을 밝혀내고 또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기까지가 참 어려운 거겠죠. 빨리 상용화되는 그날 기다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용만 더 살펴볼까요?
네. 요즘 같은 계절에는 시원하고 단 과일들을 참 많이 찾게
맞아요.
되는데요.
네.
이 눈 건강을 위해서 오렌지를 꾸준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오렌지가 대표적인 망막 질환인 황반변성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이 황반변성은 노인들의 실명 원인 1위로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이 손상돼서 시력장애를 앓게 되는 병이죠.
네.
이 현재로서는 완치 방법은 없고 항체 주사나 레이저 수술로 진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이 있을 뿐인데요.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팀이 50세 이상 남녀 2천여 명을 대상으로 15년 동안 진행한 연구에서 오렌지를 매일 하나 이상 먹은 사람은 전혀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황반변성 발생률이 60% 이상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오렌지에 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했는데요. 이 염증을 억제하는 플라보노이드는 모든 과일과 채소에 다 들어있지만 오렌지가 아닌 다른 식품은 황반변성에 이런 효과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지금까지 황반변성과 관련한 식품 연구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C, E, A에만 집중됐었는데요. 폴라보노이드의 이런 작용은 새로운 발견입니다. 연구팀은 일주일에 단 한 개의 오렌지만 먹어도 노인의 황반변성 위험을 낮추는 뚜렷한 효과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박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렌지에 이렇게 들어있는 폴라보노이드 성분이 어르신들의 황반변성의 위험까지도 낮출 수 있다고 하니까 오렌지 한 개씩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에 걸리고 나서 약을 드시는 것보다는 병에 걸리기 전에 맛도 좋고 또 영양가도 높은 음식들을 통해서 예방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최근에 발표된 의학 정보들 살펴봤습니다. 수고해 주신 연민주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대폰 뒷자리 5580번 쓰시는 분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진 씨 그리고 건강한 아침 제작진분들 늘 유익한 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저 조항조의 웅이 신청해도 될까요?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신청하신 조항조의 웅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한방.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청 교수와 함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죠. 혹시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이런 게 궁금했다는 점이 있으시면 건강한 아침으로 연락주세요.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지청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0834번 쓰시는 분의 질문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63세입니다. 48세 때부터 매일 아침 산에 다녀요. 왜냐하면 혈압이 낮아서 매일 운동을 해도 혈압이 올라가지 않아서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혈압이 더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셨네요.
예, 보통 그 스스로 저혈압이라 하시는 분들은요. 수축기가 한 90에서 100 정도 그리고 이완기가 70에서 한 60 정도로서 혈압이 낮은 편인 건 맞긴 맞는데
네.
엄격한 의미의 저혈압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별로 무섭지 않아요.
아, 예.
그 의학적으로 본다면 고혈압은 수축기 150, 이완기 95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럼 저혈압은 뭐냐? 수축기가 90 미만, 이완기가 60 미만인 경우입니다.
네.
즉 그러니까 뭐 혈압이 88, 85에 밑혈압이 55, 58. 60이 안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리고 고혈압이면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혈압 내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저혈압인 분도 체질에 맞는 운동을 적당히,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영양 섭취에 힘써 가지고 체력을 연말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혈압이라도 매일 걷기 운동 같이 규칙적이고 꾸준히 운동을 하긴 하되 절대로 과격하거나 심한 운동, 운동 후에 필요할 정도 운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역효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매일 운동해도 혈압이 왜 안 올라가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 경우라면 운동량이 혹시 많으신 건 아닌지 혹은 고기를 비롯해서 영양 음식을 별로 안 드시는 건 아닌지 그리고 운동을 이래 하면서 또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혈압이 낮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자, 혈압이 높으면은 뭐 중풍 같은 성인병 위험이 더 높다고 알고 계시죠?
네.
혈압이 낮으면요. 매사에 의욕이 없고 기운이 떨어져서 뭐 흔히 아시는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이 혈압이 낮으면요. 활기차고 부지런히 뭐 하기 어렵습니다. 뭐 조금하면 나 그만할래. 어디 모임 가도 나 너 집에 가 쉬어야 돼.
그렇죠.
이렇게 하고 운동하자 그러면 다음에 하자 이런 게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늘 피곤하고 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친구들 가는데 야, 나 좀 반짝 하나 날이 드물어. 이런 친구 있죠.
있죠.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혈압이 낮으면요. 심장에서 우리 오장육부를 비롯한 각 몸의 곳곳에 피를 갖다가 제대로 공급해 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낮으니까. 압력이 있어야 확확 보낼 수가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만약에 피까지 부족하다면 더더욱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혈압이 좀 낮다고 해서 어떤 느낄 수 있는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그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좀 과로했을 경우에는 쉽게 남보다 피곤해지고 좀 기운이 없다, 어지럽다, 머리 아프다, 그리고 깜빡깜빡 잊어버린다. 건망증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저혈압인 분도 심하면은 실신해서 쓰러지는 걸 잘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저혈압 경우는 왜 나타나느냐? 주로 결핵이나 암, 심장병, 그리고 뇌하수체나 부신피질, 혹은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있는 경우에 잘 나타나고요. 또 영양 실조라든가 대출혈, 피를 많이 흘렸다. 혹은 약물 부작용 이런 거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혈압은 주로 어떤 분들에게 많은가요?
예, 딱 보면 평안합니다. 체질적으로 저분 좀 몸이 야외서 좀 약해 보여. 얼굴색이 좀 핏기가 없어. 창백하다.
예.
그리고 피부가 좀 건조하고 추위를 많이 탄다. 이런 분들이 저혈압이 많아요.
네.
여성분에게는 물론 더 많고 유전성도 있습니다. 자, 흔히 보면 왜 몸이 좀 가냘프고 취탄 야생도 운동장에 조회하다가 막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뭐 초봄에 좀 쌀쌀할 때 혹은 여름에 더울 때 많이 쓰러지죠.
예.
또 주부들 가운데서 그저 기운이 없어 힘 없어 하다가 또 심하진 않지만 머리가 자주 기분 나쁘게 아프다 좀 어지러워한다. 또 보면은 맥박이 약하면서 혈압이 낮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몸이 야인 분만 혈압이 낮느냐?
네.
그거 아니에요. 좀 몸이 통통한 분 가운데서도
네.
저혈압도 들어 있습니다. 보면 그게 흔히 말한 물살이 쪘다는 경우입니다. 근육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몸이 통통하면서
네.
그 습기가 몸에 많기 때문에 몸이 무겁고 뭐 머리에는 뭔가 씌워놓은 것, 모자 씌워놓은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
네.
통증도 오고 몸이 전체적으로 찌뿌듯하다. 그리고 잘 붓기도 하죠.
예. 한방에서는 저혈압을 어떻게 보나요?
한방에서는 저혈압인 걸 보면은 기가 허약한 것, 특히 양기, 따뜻한 기운, 양기가 허약한 상태로 봅니다.
네.
그중에서도 비장과 위장, 혹은 심장, 뭐 신장, 이 세 군데 중에 어딘가 전기가 부족하다. 뭐 둘, 부족할 수도 있고 셋 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 비위장의 기가 허약하게 되면 몸이 나른하고 자꾸 누울려 하고 말하는 것도 귀찮아하면서 특히 입맛이 떨어 잘 먹지를 못해요. 대변도 묽어집니다. 아니 사람이 아무리 뭐 어떻다 하더라도
네.
안 먹으면 힘 못 나잖아요.
그렇죠.
양기 생겨날 수 없습니다. 뭐 그런 경우를 중기 부족. 왜 중기냐. 비위장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기라 그래요. 비위장의 기가 부족해서 그렇다.
네.
흔히 보면 쟤들 제 입이 짧아. 뭐 좀 먹다가 별로 안 먹어. 뭐 그러면서 힘없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또 오래 질병을 앓아서 심장의 양기가 손상이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잘 뛰면서 얼굴색은 창백하고 숨이 찹니다. 그러면서 혈압이 낮아요. 그런 경우를 심장의 양기가 부족한 경우, 심량 부족. 그 또 한 가지는 신장의 전기가 부족해지면 어지럽고 머리 아프면서 건망증, 불면증이 나타나고 허리하고 무릎이 시큰거리게 됩니다.
한방에서는 그렇다면 저혈압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비위장, 심장, 신장 가운데 어딘가 특히 허약한지를 진단해서 보충해야 됩니다. 비위장이 허약해서 중기가 부족하다면 인삼이나 황기, 백출, 사인 같은 기를 보강하고 소화를 돕는 한약을 써주고요.
네.
심장의 양기가 부족하면 인삼, 계피 같은 약재를 위주로 씁니다. 그래서 생맥산이나 뭐 인삼탕을 쓰고 신장의 전기가 부족하다면 산수유나 구기자, 두충 같은 신장을 보충하는 약재를 쓰게 되죠.
저혈압 있는 분들이 생활 속에서 주의해야 될 점 뭐가 있을까요?
누운 자세에서 앉으려고 하거나 일어서려고 할 때 천천히 해야 됩니다. 확인했을 때만 어지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잠잘 때는 머리를 약간 높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더운 날씨에 밖에 오래 서 있는 거 안 됩니다. 유학생들 그 서 있다 소외하다 쓰러진다고 했죠. 예, 그거 조심하고 또 뜨거운 물에 오래 서서 샤워하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뇨제라든가 혈관 확장제, 안정제 같은 약물 복용을 주의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소금을 약간 먹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더울 때 좀 먹어야 돼요. 특히 늘 기운이 없다면 정말 고기를 비롯한 고칼로리, 고단백 음식을 잘 먹고 비타민, 미네랄도 충분히 섭취하도록 잘 먹어야 되고요.
네.
특히나 음식만 먹고 나면 저혈압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 이거는요. 과식하지 않으면서 적은 양을 자주 먹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음식 말고 저혈압에 또 도움되는 건 없을까요?
몸속에 양기를 불어넣어주려면 숙뜸이 효과적입니다. 원래 쑥은 뭐 먹어도 괜찮지만 예. 뜸으로도 좋아요. 그 뜸을 해주면은 따뜻한 기운이 피부를 통해서 경락으로 들어가서 찬 기운을 몰아내주고 양기를 넣어주면서 기를 소통시켜줍니다. 특히나 이 저혈압인 경우 효과를 보려면 배꼽 아래 부위에 뜸을 뜨면 됩니다.
네.
배꼽 아래 한 3cm 정도 부위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단전 호흡할 때 단전이라 하는데 거기 있는 경혈 이름이 기해 관원입니다. 기의 바다, 원기의 관문 이런 뜻이죠. 거기다가 꾸준히 뜸을 뜨게 되면 기와 혈의 순환을 왕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뭐 영양제 주사 맞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전기를 보강해주기 때문에 원기 부족에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렸습니다. 생활 속의 한방,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2792번 쓰시는 분, 오늘도 출첵합니다. 이진 씨. 좋은 방송 언제나 잘 듣고 있어요. 5시에 들에 일하러 나가면서 늘 챙기는 친구 라디오와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의 선마을 선생님 들려주세요. 오늘도 이 곡 따라 부르면서 일하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 매일매일 더운 날씨에 고생 정말 많으시죠. 우리 2792번 쓰시는 분 매일 너무 더워지기 전 한 11시까지 일하시기로 약속하셨는데요. 요즘엔 잘 지키고 계시죠? 더운 날씨에 큰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신청하신 곡 전해드릴 테니까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자의 노래예요. 섬마을 선생님. 9988 건강 길라잡이.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금요일에는 우리 몸의 장기별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가정의학과 전문의 고려대의대 김도훈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 주실 건가요?
예,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네. 여름 휴가도 많이들 가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휴가 맞아서 해외 여행도 많이 계획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 나갔을 때 주의해야 되는 질환이나 예방법에 대해서 몇 주 동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네. 오늘은 해외 여행 전에 챙겨야 할 예방 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달력을 보고 이제 휴가 날짜를 겨우겨우 잡아서 해외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만약 가서 아프면 여행이 아니라 이제 고생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행 전에 미리 좀 챙겨두면 좋을 예방접종들이 있을 텐데 어떤가요?
예, 요즘은 여행 패턴도 아주 다양해지셔가지고 유럽이나 미주처럼 선진국뿐만 아니라 네. 세계 각국의 심지어 오지까지 이렇게 여행이나 봉사활동 가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현지의 풍토병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이런 풍토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간염이라든가 파상풍 예방주사 그리고 장티푸스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황열 같은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네. 해외여행 전에 챙겨야 될 예방접종 중에 이제 간염, 파상풍, 장티푸스 같은 질환을 언급해 주셨는데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 간염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예, 간염 같은 경우 바이러스성 간염이 예전에 제가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C형도 있다라고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여행을 가서 특히 주의해야 되는 간염은 A형 간염입니다.
예.
그런데 이 A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우리 주로 젊으신 20, 30대 여행을 활발히 다니시는 분들에게 항체가 주로 없으세요. 이 A형 간염이 동남아나 인도같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개발이 덜 된 위생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지역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네.
사실 발병하면 치사율은 높지 않은데 아주 심한 몸살을 보름 이상 앓기 때문에
네.
여행을 다 망치고 계획이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예방이 가능한 대표적인 바이러스성 간염이 A형입니다.
예. 그 간염에는 근데 A형 말고 B형, C형 간염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B형, C형 간염도 접종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한가요?
예.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데요.
네.
다행스럽게 B형 간염은 우리나라에서 어려서 기본적으로 다 맞아야 하는 필수 예방접종 항목에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네.
대부분 성인들이 기본 접종을 마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B형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C형 같은 간염의 경우에는 치사율도 치사율이지만 예방접종이 없어요. 아직까지.
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A형 간염 같은 경우에 음식물이나 이런 경구 간염이라면 C형 간염은 좀 감염이 되려면 좀 혈액 노출이라든가 상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예방하시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네, 요즘에 뭐 동남아 휴양지 같은 데 가셔서 간혹 문신을 네. 하신다거나 그런 그렇죠.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용하는 도구나 이런 것들이 위생을 보장할 수 없어서
네.
C형 간염에 대한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
C형 간염이 예방접종이 없다고 하니까 예방을 위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뭐 문신 같은 거 비위생적인 것들을 좀 주의를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A형, B형, C형 간염의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예, A형 같은 경우에 경구 음식물을 섭취를 통해서 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음식은 주로 야채나 이런 오염되어 있는 야채나 샐러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생 상태가 조금 미흡한 식당에서는 나름식 특히 야채 샐러드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걸 좀 줄이시고 충분히 익혀진 음식을 드시는 게 낫겠습니다.
예.
그리고 물도 역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포장되어 있는 생수를 사서 드시는 게 좋고
네.
이제 음식점에서 나오는 물도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침을 맞거나 문신을 한다거나 어떤 피어싱 같은 경우를
네.
할 때 감염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위생 상태가 중요하면 왜 동남아 가면 길거리에서 과일 같은 것도 많이 먹잖아요. 네, 과일 그렇죠. 주스도 먹고 그런 것도 조금 주의를 하는 게 좋겠군요.
예, 네, 맞습니다. 차라리 껍질을 완전히 벗겨서 먹는 과일 네. 같은 경우라면 조금 안전할 수 있는데 껍질째 먹는 과일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 과정을 알 수 없는 네. 아예 주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오히려 좀 더 위험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다음 또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가 파상풍인데 파상풍도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파상풍이 발병하면 처음에는 뭐 감기 몸살인 줄 알다가도 네. 아주 심각한 신경 손상이나 마비, 근육 마비가 오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네.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이 파상풍은 다 아시는 것처럼 균에 오염된 금속물질에 긁히거나 찔려서 상처가 나서 생기게 되는데요. 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예방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문고리라든가 창틀 아니면 책상 같은 데 의외로 뾰족한 못이 나와 있다든가 그런 것들에 찔릴 수가 있어서 또 뭐 인력거나 오토바이 뭐 이런 3륜차 같은 네. 그런 모서리 부분에 또 긁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 다행인 것은 예방접종으로 네. 예방이 가능하고 10년에 한 번만 맞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방 효과가 10년 지속되기 때문에 네. 한번 맞아두면 10년 동안은 그래도 안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한 풍토병이 장티푸스도 있고 황열도 있는데 이 두 가지도 설명해 주세요.
예.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보균자의 어떤 소변이나 대변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먹었을 때 아니면 이 음식 중에서도 특히 어패류들, 특히 굴이나 뭐 아니면 이제 배설물이 묻은 과일이나 야채, 샐러드들 통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예.
이 장티푸스 역시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3년간 유효하고 네. 3년마다 추가 접종을 해야 하지만 보건소를 가시면 쉽게 맞을 수 있고요.
예.
황열은 조금
생소해요.
예, 맞습니다. 네. 황열은 조금 절차가 복잡한데 이 황열은 보건소에 가셔도 맞기가 어렵고요. 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인천공항 검역소라든가 국립의료원이라든가 그 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해외여행 질병정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황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 병원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그 병원을 방문하셔야 네. 직접 맞으실 수가 있고요. 이 아프리카나 중남미 유엔 국가에서는 이 황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으면 입국을 거부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입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미리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예방접종 맞고 나면 몸살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여행 한 최소 한 달 전에 2주 최소 늦어도 2주 전에는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가는 나라마다 맞아야 되는 접종도 다를 수 있고 또 챙겨야 되는 그 서류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몸 장기별 건강관리법 오늘은 여름 해외여행 전에 꼭 챙겨야 되는 예방접종에 관련된 내용 고려대 의대 가정의학과 김도훈 교수님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 뒷자리 8091번 쓰시는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이른 아침 좋은 방송으로 하루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수확하면서 듣는데요. 오늘은 신청곡 하나 부탁합니다. 조용필의 돌아오지 않는 강 쉽게 나오지 않는 것 같던데 들을 수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랬나요? 저희가 조용필 씨 노래는 많이 전해드린 것 같은데 돌아오지 않는 강은 아마 자주 전해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신청하신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용필의 노래예요. 돌아오지 않는 강.
속에 내가 있고 내 눈 속에
저희 건강한 아침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 패드를 드립니다. 오늘 끝곡 임혁의 눈물 젖은 목포항에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
유달산에 홍대꽃은 피고 지는데 온다더님은 소식도 없고 갈매기만 굴곡한데 사막도 지나 백호동서